오늘 부활절 어떻게 좀 이 기대와 그리고 주님께 대한 감사로 이게 가득 차오르고 계시나요? 네. 그런 가운데 우리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의 말씀입니다. 길지 않으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을 드립시다.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자비로 우리를 새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산 소망을 갖게 해 주셨으며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낡아 없어지지 않는 유산을 물려받게 하셨습니다. 이 유산은 여러분을 위하여 하늘에 간직되어 있습니다. 아멘. 네, 우리 사람이 다른 피조물들과 구별되는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을 무엇이냐고 저에게 물어보시면 저는 이 사람이 이타심을 가졌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동물들이나 다른 피조물들과는 다르게 자기가 힘을 들여서 수고하고 또 섬기고 많이 희생하고 하는 그런 모습을 가질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수고하고 애쓰는 모습을 옆에서 이렇게 보면 참 안쓰러워요. 아, 그리고 정말, 아, 왜 이렇게 고생을 많이 할까?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 섬기는 그 사람 입장에서는 참 그것이 비록 힘이 들지만 기쁨도 또 평안도 이렇게 누리게 되는 그런 귀한 계기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이 세상에 또는 우리 미국 땅에서도 어디에서 재앙이 일어나서 피해를 많이 당하면 자기 시간, 자기 돈, 자기 에너지 다 써서 자동차 타고 비행기 타고 가서 그 지역을 도와주고 그리고 또그 피해 당한 사람들 위로해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얼마나 이것이 아름다운 인간의 모습인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인간이 또 피조 생명체와 좀 다른 것, 두 번째 것이 있다면 그것은 앞날을 내다본다라는 거예요. 점을 칠줄 아는 능력이 있다는 뜻이 아니고요. 얘가 앞날을 상상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의식이 있습니다. 의식이 있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아, 내 미래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 여러 가능성을 예측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그 미래를 위해서 내가 밑그림을 그릴 수 있어요. 블루프린트를 그릴 수 있습니다. 여러 계획도 세울 수 있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미래를 내다보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미래를 내다볼 때 기쁘고 기대가 되고 막 이렇게 힘이 나고 그러면 좋은데 그러지 않고 이 걱정, 불안 이런 것들을 갖게 되는 거 이것도 사람만 갖는 것 같아요. 어떤 동물이 자기 미래를 생각하면서 염려하고 걱정해서 불안해지고 막 한숨을 쉬고 그러겠습니까? 사람만이 그러는 거죠. 그리고 이 걱정과 불안이 참 하나님의 그 창조의 목적에 따라서 참된 길을 걸어가지 못하게 한다라는 것, 우리가 이 성경의 좀 지적을 우리가 좀잘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걱정과 불안이 때로는 우리에게 조금은 이렇게 좀 나아가게 하고, 그리고 뭔가를 향해서 시도하게 합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이것이 우리에게 가져오는 결과는 삶의 질을 떨어뜨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걱정과 불안이 많은 사람을 우리가 가까이서 볼때 어떤 느낌이 드세요? 옆에 우리 사람들이 막 너무 막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공포에 막 이렇게 떨고 이렇습니다. 그러면은 나는 뭐 나대로 살 거야 하고 내 마음은 평안합니까? 그러지 않죠. 자기도 따라서 불안해지고, 그리고 뭔가 부담이 되고, 그리고 다운되죠. 그러면 이 부담이 되는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 왜 저렇게 걱정과 근심이 많을까? 아, 좀 심약한 거 아닌가? 저 사람 너무 예민한 거 아닌가? 찌찌하는 거죠. 그리고 야, 저렇게 걱정할 시간이 있으면 좀 준비를 더 하면 될 텐데 하는 그런 또 판단하는 마음도 생겨요. 그러니까 내가 부담을 느끼는 데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판단하고 있는 그런 상황까지 자연스럽게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판단이 생기면서 우리의 그 이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뭐 여전히 활력이 넘치고 막 흥미롭고 그러지 않죠. 이렇게 부담이 느껴지고 또 판단이 되고 하면 그 관계가 무거워지죠. 그리고 좀 썰렁해지고요. 그러면은 그런 관계들이 모여있는 공동체 또는 가정 그리고 직장 이런 거를 생각해보면 어떻습니까? 이런 부담과 서로에 대한 부담과 판단이 많을수록 굉장히 다운되겠죠. 굉장히 활력을 잃어버린 그런 상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담과 판단을 가지면 관계와 공동체가 사실은 활력을 굉장히 많이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계속해서 이 부담과 판단을 떨쳐버리지를 못합니다. 이거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런 똑같은 상황을 하나님은 보시면서도 전혀 우리와 같지 않으시다라는 거죠. 어떻게 우리를 대하실까요? 우리를 대하실 때 우리와는 달라도 너무나 다른 모습으로 우리를 대하세요. 그 대하시는 그 중심에는 주님의 불쌍히 여기시는 그 자비가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우리 편을 들어주시면서 그러면서도 당신의 힘을 잃지 않으시고 그리고 너무나도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우리를 돕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이렇게 불쌍히 여기시는 그런 하나님의 자비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한번 에덴의 첫 모습, 인간의 첫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에덴에 아담과 하와를 두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는 이제 미래가 펼쳐질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의 미래에 대해서 어떤 것을 느꼈을까요? 어떤 감정을 가졌을까요? 강이 풍성한 물이 흐르고요. 그 나무들이 우거져 있고 식물이 잘 자라고 있고 동물들이 같이 잘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이 에덴 땅을 잘 가꾸고 지켜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에덴을 잘 가꾸고 그리고 경작하고 그리고 이제 씨를 뿌리고 그리고 열매를 기대를 해요. 그러는 가운데 아담과 하와에게 어떤 감정과 느낌이 있었을까요? 높은 그런 긍정적인 기대가 있었겠죠. 잘해보자는 서로를 향한 동기부여도 서로 주고요. 그 다음에 또 늘 조금 처지는 것 같으면 격려해 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어려운 일 닥치면 우리한테 하나님이 계시잖아. 하나님께 묻고 그리고 해결받는 길을 구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땅을 경작하면서 또 그 땅을 지켜가면서 굉장히 높은 긍정적인 기대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 기대가 걱정과 불안으로 변질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뱀이라는 녀석의 침입 때문이죠. 이 친구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근데 인간이 거짓말에 속아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등지게 되었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자, 이건 우리가 다 아는 타락의 사건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타락으로 말미암아 1차로 가장 많이 피해를 입은 존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죠. 잘 지어놓고 아담과 하와에게 충분한 가능성과 잠재력을 주고 그리고 밝은 미래를 긍정하는 그 기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다 조건을 마련해 주셨고 그랬는데 결국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못 믿고 떠나버리게 되니까 그러니까 정말 이 에덴 땅이 질서를 잃어버리고 조화를 잃어버리고 피폐해지고 가시와 엉겅퀴가 풍성한 그런 땅으로 변질이 되고 그러다 보니 그들에게는 걱정과 불안이 너무 천만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장 피해를 많이 당하신 하나님이 그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셨느냐, 그것을 우리가 배워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여전히 그 크신 자비와 사랑으로 그들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택하신 백성들을 계속해서 찾아가셔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이 불안과 걱정 그리고 두려움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것으로부터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일련의 많은 노력들을 해오셨어요. 그것이 바로 구약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주님의 이 회복하시고자 하는 그 회복시키고자 하는 열정의 절정이 어디에서 나타났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된 사건으로 말미암아 보여지게 되었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드러났으니 하나님이 자기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로 말미암아 살게 해주신 것입니다. 보내주신 것이 그 이유가 뭐라 그럽니까? 그로 말미암아 살게 해주시려고.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라고요. 증거.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는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보내주신 우리가 예수님을 볼 때 그 예수님의 그 예수님 다우심을 우리는 사모하고 그리고 따르고 싶은데 그러다가 멈칫하게 되는 순간이 많이 오기도 합니다. 언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고난과 수치와 죽음까지 당하시더라는 거죠. 그런 예수님을 정말 따라가고 싶으실까요? 죽기까지 따라가겠다고 한 베드로도 그 자기가 언제 그런 말 했냐는 듯이 잊어버리고 그리고 예수님을 등졌죠. 사실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 현장에는 제자들이 다 도망가고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고난과 수치와 죽음을 보고 따라갈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거를 보고 누가 따라가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주님의 이러한 삶과 그리고 이런 행동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죠. 세상에 이보다 더 훌륭한 삶은 없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면을 보니까 거기에는 자기를 비워서 섬기겠다라는 그런 정신과 마음, 그리고 자기를 비워서 죽기까지 순종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한 순종, 그거를 보시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어떠한 외적인 결과를 가져왔든지 간에 그 예수님을 판단하시고 또 평가하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보다 더 훌륭한 삶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하나님은 이것을 증명하시고 싶어 하세요. 예수님이 옳게 사셨다. 예수님이 너무나도 훌륭한 그런 삶을 사셨다고 입증하기를 원하세요. 영어로는 vindication이라고 합니다. 예, 그 하나님의 vindication 어디서 드러났을까요? 예수님이 옳게 사셨다라는 그런 증명을 어디서 보여주셨을까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다시 살려내심으로써, 부활시키심으로써,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라는 그 부활을 볼 때는 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옳게 사셨다라고 입증하시는 바로 그 증거로구나 하고 우리가 손바닥을 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생명은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하지 않고 끝까지 잘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갔으면 하나님의 때에 언젠가는 얻었을 그 생명의 차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부활의 생명의 차원을 보시게 되면 아, 그러면 이것은 우리에게도 주신 부활의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창조 때 이미 아담과 하와에게 의도하신 그런 생명의 계획이 여기에 담겨 있구나를 우리는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부활의 생명이라는 것이 성경에 근거 없이 그냥 갑자기 뿅 하고 나타난 그런 생명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이런 생명을 누리게 해야지 하는 그 생명이 아무도 누구에 의해서도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주시고 바로 이런 생명을 인간이 모두가 살도록 내가 계획을 했다, 의도했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라고 하나님의 계획을 예수님 안에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는 그치지 않죠. 이 모든 세상에 이 부활의 생명이 펼쳐지고 역사하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이 생명을 얻게 되는 그 사람들의 마음에는 미래에 대한 새로운 긍정의 그런 희망을 갖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부활의 산 소망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은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를 가져다 주나요? 서로 사랑하라. 또 마음이 교통하라. 그래서 하나됨을 이루어라. 그리고 미래를 향해서 함께 협력하고 나아갈 때 우리 모두에게는 치유와 회복이 일어난다. 이것이 생명의 모습들이에요. 부활 생명의 모습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 부활 생명을 누리는 그러한 어떤 실천적인 한 걸음의 그 발걸음을 들여다 놓을 때 우리는 아, 예수님이 이러한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로구나 하는 그런 작은 사건이지만 큰 영광스러운 순간의 기쁨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십니다. 부활의 기쁨은 이렇게 누리는 것입니다. 갑자기 뭔가 확연하게 변화가 되고 바뀌고 새로워져서 그래서 부활의 기쁨을 느끼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의 생명에 그 동참하는 한 가지의 사건이 있을 때 그것을 통해서 부활의 생명을 확신할 수 있게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2023년도 부활절을 맞아서 진정으로 부활의 이 생명을 정말 한 가지라도 진실되게 선물로 받으시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